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협상 타결이 내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이 좁혀졌지만 일부 의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 여부와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특히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가 핵 관련 제재의 일환인 만큼 타결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은 제재 기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빈에서 막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그리스가 13일 3차 구제금융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리스 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합니다. 또 이를 위해 분명한 경제개혁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은 그리스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IMF의 개입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IMF는 앞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두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그리스가 18억 달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 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의 마라톤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재무장관을 비롯한 당정 고위 당국자들과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앞으로 이틀 안에 의회에서 판매세 인상 또 연금 개혁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무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7% 떨어졌습니다. 중국 세관은 13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수출입 규모가 2014년 대비 6.9%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당차원 목표인 6%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겁니다. 중국은 또 무역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47% 늘어 465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측은 6월 한 달에만 수출은 2.8%가 늘고 수입은 6.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세관은 해외 시장에서 중국 상품들의 판매 부진이 이어졌고 해외 상품들에 대한 국내 소비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간첩 혐의로 억류 중인 미국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에 대한 3차 비공개 재판이 13일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라자이안 기자는 비밀 정보를 수집해 이를 적대 정부에 건네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과 반국가안보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테헤란의 혁명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자이안 기자는 하지만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자이안 기자와 그의 부인 예간의 살레이 씨는 지난해 7월 이란 보안군이 자택을 급습한 뒤 전격 체포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서식하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13일 연변주 임업관리국을 인용해 이 지역 자연보호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 백두산 호랑이 숫자가 최근에 27마리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임업국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야생 호랑이 숫자는 지난 1998년엔 3마리에서 5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임업국은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고려표범 역시 1998년 2마리에서 4마리에서 현재 42마리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업국은 자연보호구 일대에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와 동물의 발자국, 털무늬 등을 통해서 동물의 숫자와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최고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의 최고 수준의 전문 야구 선수들의 경기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경기가 한창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야구 경기 구경에 푹 빠져서 더위를 잊고 지내는데요. 동네마다 큰 음식점에서 TV를 보면서 사람들과 술도 마시고 응원도 하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지난 일요일에 이 경기를 지켜본 미국인들은 구장에 나타난 낯선 인물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일요일에는 미 서북부 도시 시애틀을 대표하는 메리너스 구단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LA 엔젤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백발의 꼬부랑 할머니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가족의 부축을 받고 구장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시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투수의 첫 번째 투구를 시구라고 하는데요. 이 시구자로 연예인도 나오고 유명인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시애틀의 구단의 시구자로 할머니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 할머니가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이고 또 바로 일요일에 108번째 생일을 맞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스 할머니는 기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공을 던져야 하는 곳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살짝 던졌는데요. 무사히 포수의 글러브로 장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구를 마친 할머니를 향해서 선수들은 생일 케이크를 선물했는데요. 이 케이크에는 108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태어난 해가 1907년인데요. 1977년 이 구단이 창단되면서부터 열렬히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시애틀 구단은 한 번도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우승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존스 할머니 시구가 시애틀 팀에게 행운을 안겨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이 할머니는 잊지 못한 생일을 받았겠죠.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20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 22도에서 33도 분포,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2도에서 34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21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로이 오빌슨의 You Got It 골라봤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소속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법 관련 재판이 월요일에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 똑똑한 손 전화기 스마트폰에 중독된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이 스마트폰을 좀 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위스콘신 주지사가요,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47살의 비교적 젊은 보수주의 정치인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월요일 저녁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워케샤 박람회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워커 주지사는 앞서 인터넷 사회 연계망인 트위터를 통해서 출마 사실을 밝혔고요. 또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자신은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또 승리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한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험난한 과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가 이때까지 보수주의자로서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워커 주지사 하면 노동조합과의 충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는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고요. 이런 워커 주지사의 계획에 맞서서 노조와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012년 워커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주민 소환 투표에서 최초로 승리한 주지사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네.
워커 주지사 진영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워커 주지사가 추진한 여러 보수적인 정책들을 내세워 공화당의 보수파들을 공략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워커 주지사가 보수층의 마음을 살만한 정책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워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지사로 일하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네.
또 은닉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합법화했고요. 낙태는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이 투표를 할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위스콘신 주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노동법에 입각한 주로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가 추진했던 이 세금 관련 또 총기 규제, 낙태, 투표권 관련 이런 정책들을 보니까요. 다들 미국의 보수층이 지지하는 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열릴 공화당 경선에서도 바로 이런 점들로 보수 세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투표할 때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하는 정책이나 낙태 규제, 총기 규제 완화 등은 또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소위 독립 유권자들에게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들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이런 강한 보수주의 색채가 오히려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자금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콧 워커 주지사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자금 모금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금 동원력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예, 스콧 워커 주지사는 위스콘신 주지사의 세 번 대전 도전을 해서 두 번 승리하면서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30만 명이 넘는 후원자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모금 금액 또한 총 8,300만 달러로 위스콘신 주 선거 모금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네.
이 많은 금액이 위스콘신 주 외부에서부터 유입됐다고 합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는 이번 대선을 선언하면서도 최소한 2천만 달러의 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기부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두 개의 외부 단체를 통해서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스콧 워커 주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서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경선 후보가 15명이 됐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네.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시크 주지사와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곧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화당 후보군은 17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됐네요.
네,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세일럼에서 이 선거법과 관련한 연방 재판이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로 주도로 이 개정된 이 주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국 법무부와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의 여성 유권자 연맹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네.
자, 13일에 재판이 열리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법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한 이 연방투표권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법에서 어떤 점이 위법 논란이 되고 있나요?
네. 이 선거법의 일부 조항들이 흑인과 중남미계들, 이 소수인종의 선거 참여 참여를 막고 있다는 논란입니다.
네.
문제 조항들을 보면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이 사전 투표 기한을 일주일로 제한하고 있고요.
네.
이 또 법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인데 1, 2년 전에 투표자 등록 서류를 미리 작성하면 18살이 됐을 때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네.
또한 선거 당일 선거인 등록을 금지하고 지정된 선거구 외에서의 투표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충 들어보니까 선거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규정이 이 소수 인종의 투표 참여를 왜 막는다는 건가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유권자의 비율이 총 22%인데요.
네.
하지만 이 흑인 유권자의 또 41%는 선거일 당일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백인 유권자들에 비해서 지정 선거구 밖에서 이 투표하는 흑인은 두 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련 조항들이 금지되면서 투표에 참여하는 흑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입장 어떻습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소수계가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관련된 조치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법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흑인과 중남미계의 투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법 재판이 시작되는 걸 기념하면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 노스캐롤라이나 지부가 월요일 이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입니다. 지난 1965년 인종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열린 유명한 셀마 행진을 기념하면서 열리는데요.
네.
또 NAACP 측은 이번 행진이 또 다른 셀마 행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셀마 행진은 실제로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투표권법을 이끌어냈었죠.
네.
이 NAACP 측은 이번 재판의 결과 역시 노스캐롤라이나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선거법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주와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법 개정이 있기 전에 연방대법원은 1965년에 개정된 투표권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한 일부 인종차별 역사가 있는 주들이 소수계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법으로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공화당의 주의회를 장악한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 노스캐롤라이나와 비슷한 선거법을 채택한 바 있고요. 따라서 이번 재판의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 미국에서는요, 이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아주 많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요, 인터넷 검색에 또 이메일 확인, 뭐 개인 일적까지 알려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생기면서 이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일종의 중독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선을 보인 게 8년 전인데요.
네.
이 8년 만에 미국인의 삶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최근 미국인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3분의 1은 끊임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대답했고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잘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다 두고 잔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잘 때도 없으면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이 일종의 사회적인 중독 현상이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손전화의 기능과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기발한 생각이 번뜩이는 발명품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네, 저도 이 스마트폰을 워낙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요. 네. 스마트폰 중독을 맞는 발명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 우선 링리라는 반지가 있는데요. 네. 이 반지는 스마트폰의 여과장치와 연결이 돼 있어서 일부 알림음의 소리를 무금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메일이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거나 누군가 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띠리링 하면서 이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오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소리만 나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이런 알림음 소리를 듣지 않게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잠시 신경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기술인데 이게 적용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똑똑한 시계인 애플워치도요. 사실 스마트폰을 좀 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네.
또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과 의류업체인 리바이스가 손을 잡고 최첨단 의류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상의의 이 소매 끝동을 좀 움직이면 스마트폰의 배를 꺼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앱의 기능까지 있다고요?
예, 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즉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또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앱도 있고요.
예.
또 친구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을 공유하면서 누가 적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지 경쟁하는 일종의 그런 게임 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름하여 노폰이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모양을 한 12달러짜리 플라스틱 모형으로 이름 그대로 전화기도 아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모형 전화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벌써 3,200대나 팔려나갔다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빈손으로 집에 나가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네. 참 본의 아니게 스마트폰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이런 제품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심리학자도 있는데요.
네.
캔자스 대학 심리학과의 폴 엘첼렉 교수는 중독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중독된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에 소개됩니까?
네, 13일 월요일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인 한 연방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공화당이 지배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지난 2013년에 대대적으로 바꾼 주선거법이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지 가리는 재판입니다.
네.
이 재판에서는 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선거법이 지난 1965년에 제정된 연방투표권법을 어긴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오늘 다룰 주제가 Voting Rights Act, 바로 투표권법입니다.
네, 이 연방투표권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흑인 같은 소수 인종이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 예. 자, 그럼 이런 행위가 미국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인 인종차별하고 관계가 깊겠네요.
그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노예 해방을 추진하던 북부가 남북전쟁에서 이긴 뒤에도 한동안 흑인들의 권리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특히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남부에서 두드러졌죠.
네.
또 이 남북전쟁이 마무리된 뒤에 마련된 수정헌법 15조가 인종을 근거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까지도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는 흑인이나 중남미계 시민, 동양인 그리고 북미 원주민들이 투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네, 헌법이 투표에서 인정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몇몇 주가 헌법을 무시하면서 교묘하게 차별 정책을 유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령 투표하려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요. 또 영어를 일정 수준 할 줄 알아야지 투표할 권리를 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전과자,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투표하지 못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투표하려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아예 폭력을 써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았었죠.
네. 참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았던 이 소수인종, 특히 흑인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규정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어떻게 없어진 건지 역시 1960년대 미국을 휩쓴 민권운동의 결과였나요?
맞습니다. 특히 1964년 그리고 1965년에 일어난 두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1964년에는 흑인들이 투표하는 것을 독려하던 젊은 민권운동가 3명이 미시시피주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엔 65년에는 그 유명한 셀마 행진이 있었죠.
네.
이건 당시 민권운동가들이 흑인 권리 쟁취를 위해서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하는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 경찰이 폭력을 쓰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여론이 민권운동 측에 유리하게 바뀌었고요. 이런 가운데 1965년 8월에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에 서명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연방투표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법조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조, 4조 그리고 5조입니다.
네.
먼저 2조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투표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4조는 이 같은 법 5조에 적용을 받는 지역을 명시했습니다. 이 4조가 지정한 곳이 엘라바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그리고 버지니아주까지 이 9개 주 안에 전 지역에 들어가고요. 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주 일부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투표권법 4조가 지적한 9개 주가 대개 그 과거에 인종차별이 강한 지역이었죠.
맞습니다. 이 바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역사를 고려해서 정한 거죠.
네.
그리고 투표권법 5조는 이 4조에 지정된 지역들이 투표 관련법을 고칠 때는 미리 연방 법무부나 아니면 이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같은 법 4조와 함께 과거 투표 과정에서 소수 인종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전력이 있는 지역들이 투표 관련 규정을 멋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5조는 기한이 있는데요. 오는 2031년에 효력이 끝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연방투표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 연방대법원에서 이 투표권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네.
엘라베마주 셸비 카운티가 당시 연방 법무부 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를 상대로 놓은 소송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5대4로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4조라면 아까 설명하셨듯이 9개 주와 다른 주의 몇몇 지역이 이 투표권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4조가 위헌이 되니까 이제 4조가 지정한 지역들에서는 투표권법 5조에 따라서 투표 관련 법을 고칠 때 미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4조가 투표권법에서 핵심적인 조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5조가 이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4조가 없으면 이 5조가 크게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당시에 판결을 두고 민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물론 이제 족쇄가 풀린 지역들에서 이 투표 관련 규정들을 자유롭게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럼 월요일 13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된 재판도 이런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가 고친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지정된 투표일 이전에 투표하는 조기 투표의 기간을 단축했고요.
네.
또 투표하는 나라에도 등록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그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고 장차 투표권이 생길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리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없애는 따위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조처가 흑인 같은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결국 이게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투표권법을 어긴다는 주장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 소송이 NAACP, 즉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같은 민권단체들하고 연방법무부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를 상대로 낸 건데요.
네.
과연 지역 연방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5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캔자스가 부릅니다. Dust in the Wind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Religious Freedom, 종교의 자유 알아봤죠?
네, 미국은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데요. 어떤 종교를 믿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요. 이 종교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17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S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S is for the Senate.
네, The Senate, 상원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The Senate, 상원하고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이렇게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요. 상원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임기라든가 의원수, 권한 등에서 하원과는 많이 다른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의 주민이 선출한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연방 상원의원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만 30살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9년이 넘어야 하며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입법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는 상원과 하원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에 함께 나오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 colleague who likes to say that the Congress exists on paper only in the Constitution.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의회는 헌법 제1조에서만 하나로 존재한다. 실제로 상원과 하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헌법상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입니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 반면에 하원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죠. 임명직이 아닙니다. 상원에서는 공석이 생길 경우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지만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원의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해서 공석이 생기더라도 꼭 특별선거를 실시해서 후임을 뽑아야 하죠. 또 하원은 인구의 비례에서 뽑지만 상원의원은 각 주당 2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와 의원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그 수가 435명에 달하지만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씩 모두 1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큰 주들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원 의원 수를 한 주에 2명으로 똑같이 정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나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나 상원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제헌의회 당시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제정 과정에 참가하지 못했다. 미국에 돌아온 제퍼슨은 조지 워싱턴을 찾아가 제헌의회 대의원들이 상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워싱턴은 오히려 제퍼슨에게 방금 커피잔 받침에 커피를 부은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제퍼슨은 커피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워싱턴은 상원이 바로 커피잔 받침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법안을 시키는 곳이 상원이란 건데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의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상원을 좀 더 냉정한 기관, 일반 대중의 열정이나 충동에 덜 휘둘리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모든 의원을 새로 뽑지만 상원은 그렇지 않은 건데요. 2년마다 3분의 1만 새로 뽑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상원 소속 역사학자로 일했던 단 리치 박사는 대중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뀔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3분의 1씩 새로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idea is to cushion it from quick swings in the public mood.
말하자면 대중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울 때 이 어느 정도 상원이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긴 했지만 이 지나친 민주주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건 하원 의원뿐이었죠.
하지만 1913년에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면서 이제는 연방 상원 의원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상원은 임기나 의원 수면에서 하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원에는 없는 몇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The Senate and the House have equal legislative powers.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내거나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원은 정부 강요나 대사 등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 강요에서부터 대사, 대법관, 연방판사, 군 요직에 이르기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 관리직은 매우 다양한데요.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대부분 지명자를 인준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원 인준 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지난 4월에 취임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5달이나 넘게 기다린 끝에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네,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연방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를 인준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impeached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그런가 하면 상원은 하원이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튜 워스니스키 박사의 설명입니다.
It has the sole power to impeach, which is the equivalent.
하원은 정부 관리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권한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1789년에 미국 의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하원이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일은 2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경우는 1868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단 두 차례뿐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하지만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 있는데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 의원들만이 갖는 독특한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in the history of nations when fear and complacency allow.
지난 5월에 랜드 폴 상원 의원은 애국법 연장에 반대해서 10시간 넘게 계속 연설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필리버스터라고 역사학자 단 리치 박사는 말했습니다.
That's unique to the Senate. You cannot filibuster in the House.
필리버스터는 이 상원에만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이나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다수당이 표결에 붙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거나 법안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단 리치 박사입니다.
The majority can then stop a filibuster if they can get 60 votes.
다수당은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토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죠. 종종 이 60표를 얻기 위해서 의원들이
초당적인 이 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목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발언한 기록은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1957년에 서먼드 의원은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장시간 연설 기록을 남겼지만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은요, 공화당 의원 수가 더 많죠.
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이 하원 의장은 보통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 선출하는데 상원 의장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하는데요. 하원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데 비해서 상원 의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요. 상원 의장의 권한이라면 그 정도뿐입니다.
네. 예, 부통령은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매번 상원 회의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예, 보통 다수당의 제일 고참 의원이 상원 의장 대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진행은 대부분 다수당의 초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대표라든가 원내 총무라든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원은 하원에 비해서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훨씬 큽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구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ABC 아메리카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본문에서 제가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라고 하자 제이슨이 지난주에 해고당했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Oh no, why? 어, 그래? 왜 해고당했는데?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꼭 참석해야 할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빠져서 그래.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last straw,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Today's expression is the last, L-A-S-T, last, straw, S-T-R-A-W, straw,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means the last in a series of unpleasant events, which finally makes you feel that you cannot continue to accept a bad situation. The last straw.
오늘 표현은 속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라는 속담인데요. 여기서 straw, straw는 집이죠. 마지막 한 오락이 집 때문에 낙타의 등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짐을 많이 지고 가는 낙타에게는 집 한 오락이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얹어놓으면 더 견뎌낼 수 없는 상황, 파국으로 치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계속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까지 가게 하는 마지막 결정타를 말하는 거죠.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잭이 회사 회의에 세 번이나 참석하지 않아서 사장이 이제는 한계라며 잭을 해고했다고 했죠.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borrowed my clothes without asking me again? That's the last straw 라고 하면 너 또 허락 없이 내 옷 입은 거야? 이젠 더 못 참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Jack is no longer with our company.
Yeah, it's because he got fired last week.
Oh no, why?
Well, he didn't show up to mandatory meetings for the third time. And the boss told him that was the last straw. And he was fired.
Let's review. The last straw means that it's the last little burden or problem that causes everything to collapse. The last straw. The last straw.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존중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미 의회와 행정당국은 이 보고서를 활용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곤경에 처한 인권 옹호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미국 정부가 그들의 투쟁을 평가하고 같은 편에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인권 문제에서 일정한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우려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의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당국이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고 자의적인 구금 방지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베트남 국가주석은 인권 문제를 다룬 헌법 개정안에 서명한 뒤 이를 공표했고 베트남 정부는 헌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법을 집행할 개혁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인권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편적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 국민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서 미국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일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